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1절, 2절, 3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오늘 여기에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제가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자녀를 선생님에게 맡기지 않고 부모에게 맡겼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서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고 근데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애들 다 학교는 이제 듣게 하냐고. 네, 여러분들의 손주들도 있죠. 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많고 설교 듣는 사람 많은데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기 바랍니다. 구경꾼이 한 명도 없게 되기 바랍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악수하죠.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드러나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네, 바보죠? 제가 묻는 제가 바보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고요? 네, 누가가 기록했죠. 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죠. 사도행전은 놀라운 기적이 많아요. 예를 들면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그걸 기록한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가 그걸 기록했어요. 의사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쓰지 않아요. 정확하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훈련된 사람이에요. 논리 정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의사 중에 환자가 있으면 아 이쪽 한번 째보고요. 또 이쪽 째보고요. 또 이쪽 째보지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 조사해보고 마지막에 네 이렇게 하죠. 의사예요. 의사는 기분 내키는 대로 적지 않아요. 정확할 때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적들을 우리는 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하면 바울에게 영향을 받아요. 마가는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고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만남에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만났다면 도둑놈, 사기꾼, 뭐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요. 여러분, 만났다면 믿음의 영적 거장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만났다면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바랍니다. 이 만남에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만남은 마치 문과 같다 그러죠. 저 문을 열면 꽃밭이 열리는지, 저 문을 열면 그냥 숲이 열리는지, 저 문을 열면 보석이 가득한 창고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꽃밭이 확 열려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보석 창고가 확 열려요. 이 만남은 신비예요. 그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만남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만남은 그분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에 지금까지 만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미 만난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인사할까요? 당신의 만남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양옆으로. 저게도 좋아요. 네, 오늘 제가 마이크를 여러 번 바꿉니다. 스타는 이러는가? 죄송합니다. 성경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펴보실래요? 1절에서 4절까지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서두에 1장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해 받으신 후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저희에게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걸 사도행전 서두에 처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 믿습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이순신이 태어났잖아요. 나폴레옹이 태어났잖아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 태어났어요. 예수님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믿으시죠? 성경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일반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브리테니크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그분이 살아났다는 건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신이에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죠? 물론 바리새인들이 안 믿었죠. 또요? 제사장들. 예수님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신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근데 그보다도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보다도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믿기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그렇죠.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여러분 형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야, 내가 신이다. 이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요? 행님아, 정신 차리래.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네 명이 있는데 첫 번째 형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바로 친동생이 야고보인데 어느 날 어머니가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 형 예수가 없어졌다. 좀 찾아봐라. 아, 하루 종일 찾았는데 형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니, 윗동네, 아랫동네 다 찾았는데 없어요? 산에도 없어요? 들판에도 없어요? 없어요? 아이, 어머니, 아, 형, 예수가, 우리 형 예수가 가출했나 봐요? 어허, 이 녀석, 너희 형님이 가출할 사람이냐? 잘 찾아봐라. 밤새도록 찾았지만 형은 보이지 않았어. 그 다음날 혹시 오려나 3일, 4일, 5일, 10일이 지나도 형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자 어머니 포기하세요. 형님이 가출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형이 가출하다니. 20일, 30일, 한 달이 지났어요. 형 예수가 오지 않아요. 근데 40일 만에 윗동네에 형 예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동생들이 우르르 가봤어요. 갔더니 정말 형 예수가 나타났어요. 근데 얼굴이 보니 살이 쏙 빠졌어요. 40일 금식하고 나타나가지고 얼굴이 해골처럼 돼 있어. 그런데 그 하는 말이 권세가 있어요. 그 하는 말이 듣지도 못한 논리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와, 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어.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그 자리에서 치유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자리에서 치유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하죠. 우와,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였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웃기지 마라. 우리 행님이야. 말투 봐, 우리 갈릴리 사투리잖아. 걷는 모습 봐, 우리 행님이야. 코 밑에 저 우리 행님이야. 다른 사람들이 다 메시아로 믿어도 동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지요. 꼭 기적을 행하기 전이나 기적을 행한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아, 대단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했어. 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그냥 웅성거리면서 막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마지막에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거려요. 아니, 자기가 뭐 눈을 뜨게 했으면 뜨겠지, 자기가 무슨 빛이야? 아, 분위기 썰렁해져요.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킨 그 상황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모세가 와서, 제2의 모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는 제2의 모세가 온다고 하였지 않냐? 유대인들의 전설에 제2의 모세가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모세처럼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 갑자기 분위기 썰렁해져요. 막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문자 메일을 보내요. 문자를 봐요. 형, 지금 뜨고 있어. 근데 그 뒤에 이상한 얘기하지 마.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기어이 예수님은 어느 날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앞에서 오열을 하고 기절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도 부모는 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으로 죽는다. 그걸 본 마리아 기절하는 거죠. 야고보 나타나지요. 형,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이상한 얘기 하지 말랬잖아. 기어이 이렇게 해서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아야 하는 거야. 나는 형이 싫어. 집에 와서 3일이 지났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형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드디어 자기가 있는 그 집을 덮쳐버렸어요. 그때 야고보,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제발 그만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때 야고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오, 주님, 정말 신이었군요. 나는 당신이 단지 나의 친형 예수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나시다니 신이었군요. 나의 주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나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만삭되지 아니한 나 바울에게 보이시고, 야고보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사람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는 초대교회를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강력하게 이끌어갔습니다. 나중에 야고보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하고 죽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시체를 조사해 보았을 때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이 얘기는 유대 역사가가 쓴 요세푸스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열두 제자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지금 제 마음에 살아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계세요. 이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서 온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걱정,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안 해도 살아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님의 5절을 같이 읽죠. 1장 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주님을 탁 만나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얘기하니까, 아, 예수님 그런 거 우린 잘 관심 없어요. 우리에게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해주세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예수님께서 5절에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거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에 관심 없어요. 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으니 주님 우리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합니까? 그건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7절 시작. 아, 너희가 로마로부터 언제 독립할 건지 그런 거, 그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 그건 뭐 알 거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다시 성령에 대해 얘기해요.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독립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관심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관심이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미래가 나타날 것입니다. 관심이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관심이 성령인 사람은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바꿔야 돼요. 관심. 배 안에 있는 그 나침판이 있는데 이 나침판은 아무리 흔들어도 딱 놔두면 쫙 북쪽으로 탁 가버려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흔들거리다가 또 쫙 북쪽으로 탁 가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바뀌지 아니하면 이런 집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집회를 하고 막 은혜를 받고 막 불 받고 아무리 해도 저 조용해지면 딱 돈으로 가버려요. 막 흔들고 어떻게 해도 맞다 조용해지면 딱 여자로 가버려요. 관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관심이 성령님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곧 떠나요. 이제 제자들을 떠나요. 떠나면서 뭘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심이 성령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살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다녀도 이 성령님을 모르면 배고픈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이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그 성령은 또 말하지요. 그 성령이 뭔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내 신이라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분명하게 마지막 날에 만민에게 부어질 걸 말합니다. 열두 제자에게만, 그 120명 성도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오늘도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무가 춤을 추고 기쁨이 샘솟듯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기도 안 되던 기도가 술술술술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 구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에 대하여 굶주림이 있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오늘 새벽 깨어짐,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마음을 깨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24시간 내내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가 일어나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첫 번째 뭐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파워, 권능을 받아.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전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딱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능력을 가져요. 첫 번째, 능력, 권능을 받는 것을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로마 황제의 불같은 시험을 받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능한 자들이었어요. 겁 많은 자들이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은 대문 잠그고 방문 잠그고 그 안에 들어가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자기들을 죽인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있는 그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노라 말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했습니까? 약 먹었어요? 그들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죠? 그들을 뒤를 봐주는 권력자가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뭐 꿈이 임했어요? 그들 특수훈련 받았어요? 게릴라 훈련 받았나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담대한 자로 변하고 말았어요. 무능한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인격 수양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인격 수양돼야 되겠죠. 우리는 선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창조된 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다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 많죠. 20년, 30년, 50년 교회 다녀도 그 성격, 그 성깔, 그 고집 그대로인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권사님, 어쩜 20년 전이나 똑같으시네. 그게 칭찬이 아니에요. 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만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매일 변해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숙되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수의 냄새가 점점 더 많이 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는 자들 많아요. 안 기뻐요. 무슨 그 38선 철책선을 수색하는 수색대원처럼 사는 사람들이 눈이 무섭고 그냥 웃음이 절대 없고 무서운 사람. 변해야 돼요. 저는 매년 중국을 갑니다. 지금 17년째 가는데요. 그 산골짜기에 어느 마을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할머니 한 다섯 번 모였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도착해서 설교하고 이제 점심을 주신대요. 그래서 중국을 가면요. 설교를 하루에 한 다섯 번 정도 해요. 아침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하고 저녁 먹고 하고 자기 전에 또 하고 자는데 또 와서 깨워서 또 하고 아, 이 할머니들이 점심을 대접한다면서 한 할머니가 막 앞집 뒷집을 막 마당을 뛰어다녀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할머니 왜 그렇게 바쁘시? 저 여기 하루 종일 자고 내일 또 자고 있을 거예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나는 예수 믿은 이후로 이렇게 안 뛰면 못 살아요. 어 그래요? 어 왜 그래요? 물었더니 이분이 몸이 아파서 이 신발을 질질 끌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 동네 누가 와서 예수를 믿으라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날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기쁨이 생겨서 그날 이후로 이렇게 뛰어다닌대.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신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할렐루야. 그냥 예수를 믿는데도 맨날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일주일이에요. 고난주간. 성경의 얘기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세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리. 우와! 기뻐하라. 여러분 좀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밤에 잘 때 좀 이렇게 확 웃고 자세요. 잘 때 이러고 자면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거 봐야 되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좀 웃으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두 번째가 뭐죠? 희락, 기쁨이에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새들이 막 노래 부르기 시작해요. 나무가 막 춤을 춰요. 여러분 이번 집회 기간에 이미 그걸 체험하는 분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요. 뭐 여러분이 설교 또 예배 끝나고 막 기도할 때 성령 임해요. 여러분 그냥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 임해요. 나갈 때도 성령 임해요.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몰라요.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임해요. 근데 증거가 뭐냐? 막 기쁨이 생겨요. 똑같이 뜬 해인데 오늘은 이 해가 왜 이렇게 나를 위해 떴지? 그렇게 느껴져요. 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다 그냥 감사해요. 막 감사가 터져 나와요. 야, 내가 변한 것 같아.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기쁘지? 막 기쁨이 샘솟듯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자 그냥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요. 40년 된 안전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 이게 의사들 계시죠? 40년 된 안전뱅이 다리가 이렇게 딱 근육이 뼈가 다 붙어버렸어요. 근데 그거 일어나라 하면 여러분 40년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라 하면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일어나라 이러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전을 수도 없이 12살부터 지금 40몇 살까지 그 앞을 수도 없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전에는 한 번도 그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라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그 하심으로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된 안전병이 뭐 일어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향하여 가능하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을 향해 가능하다고 말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불가능하게 보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다 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가능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 파워. 여기 파워는 다이나믹한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산도 평지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임한 자. 여러분이 스룹바벨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거대한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책 다 읽으셨죠? 그 책에 보면 한 목사님의 처남인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를 지나 무신론을 전파하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는 가족 모임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입시름을 벌렸기 때문에 웬만한 가족들은 다 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목사님의 부인이 누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누나 집에 갈 테니까 공항으로 좀 나와요. 이틀쯤 누나 집에 있으려고 해요. 그때 그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은 이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처남이 왔습니다. 그는 교회에 아무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들어가보고 싶다 하였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선 목사님은 열쇠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처남은 목사님 바로 뒤에 있었고 사모님은 그 뒤에 있었어요. 처남이 교회 바닥에 발을 닿는 순간 푹 쓰러졌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을 붙잡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시종 그는 바닥에서 몸부림치며 걷잡을 수 없이 울었습니다. 목사님의 처남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만난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건물 밖에 있을 때만 해도 내가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여태까지 엉터리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쓰러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강력한 어떤 힘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의 악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의심과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신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깨어져 버립니다. 성령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처럼 임합니다. 불처럼도 역사합니다. 초대교회를 일으킨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구약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죠.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삼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 성령을 말합니다. 다윗이 뭐 골리앗을 죽일 때 뭐 용기가 있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이미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보고도 불가능은 가능하다고 외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은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졌지만 지금은 만민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을 부음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불처럼 임하기도 하고 바람처럼 임하기도 하고 비둘기처럼도 임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그렇지만 인격체지만 또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성령 임하면 약한 우리가 강해집니다. 포로된 사람이 자유케 됩니다. 한 자매가 형제랑 깊이 사귀다가 그 형제가 도망가 버렸어요. 참, 그러니까 좀 잘 보고 사귀기 바랍니다. 완전히 이용당한 거예요. 자매가 병들었어요. 6개월 동안 방에 안 나와요. 폐인이 됐어요. 그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오시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딸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딸이 어두워요. 새까맣죠.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밥 먹고 식당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데려가서 짧게 기도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냥 5초 10초 기도했어요. 근데요, 이 자매가 갑자기 딴 자매가 됐어요.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죠? 난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요. 어둠 세력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기에 1년 이상 웃지 않는 분 계시죠? 1년 이상 웃지 않아요. 그 어둠이 있어요. 오늘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묶인 자를 자유케 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미국에 있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글입니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농구를 하다가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결핵이었습니다. 폐결핵 말기라는 사형선고였습니다. 그 당시 흔히 있는 병으로 외할아버지와 이모님 두 분이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1935년 당시에 특별한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나는 5달 동안 병원에 누워서 삶과 죽음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로버츠, 하나님께서 너를 죽게 하지 않을 거다. 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태어났단다. 나에겐 그 얘기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형이 부흥에 데려갔습니다. 뒷좌석에 누워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나를 향해 이 더럽고 고통스러운 질병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젊은이로부터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하자 나는 치유가 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 후 한 달 동안 그 모든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 후 나는 신약 성경을 100회 이상 읽었고 성경 전체를 12번 이상 읽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미국 중부 오클라호마 털사시에 있는 오랄 로버츠 대학을 설립한 오랄 로버츠 목사님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LA 사랑의 교회 가서 목금토 3인 집회를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주일날 설교를 5번 하는데 밖에서 인사하잖아요. 그때 3부 예배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인사하고 있는데 한 부부가 나를 막 저쪽 구석으로 막 밀고 가요. 그래서 하면서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분이 토요일날 3일 집회를 했는데 토요일날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이분은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지금 어떤 약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다닌대요. 근데 이분이 그 약 만드는 이런 쪽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고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자기 눈에 스팟이 있대요. 까만 점이 있대요. 근데 아무도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만 보인대요. 이렇게 벽을 보면 벽 하나가 새까맣게 이렇게 뚱 새까맣게 동그랗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뭘 봐도 이렇게 새까만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그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그게 사라져버렸대. 그래서 세상이 다 깨끗하게 보인대. 근데 부인이 또 흥분해서 얘기해요. 자기는 늘 어릴 때부터 입으로만 숨을 쉬었대요. 그래서 코로 숨 쉬지 않고 코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놀렸대요. 입으로 숨 쉰다고, 바보 같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젯밤에 그게 사라지고 코로 숨을 쉽니다 하면서 신나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게 하십니다. 근데 또 한 자매가 왔어요. 밀면서 얘기해. 이분은 간호원이래요. 간호사인데 자기가 오십견이 와가지고 두 팔을 절대 올리지 못하는데 어젯밤에 올라가 버렸대.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제한되고 지루한 삶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악한 습관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복수로부터 해방입니다. 분노로부터 자유입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용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한 자매는 평소에 화를 버럭버럭 내는 남편, 저 남편이 문제라고 늘 생각했어요. 내가 저 남편 저거 어떻게 하면 고치나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 집회의 마지막 날 자기가 확 쓰러졌는데 쓰러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네가 문제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엄청 울고 일어나서 남편을 찾아가서 자기가 회개했어요. 여보, 나는 이때까지 당신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늘 당신 미워하고 저 고함치는 버릇 내 팔자야 하면서 늘 남편을 욕했는데 성령께서 여보, 내가 문제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부인도 울고 남편도 울고 그날로부터 신혼부부가 되고 말았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용서가 저절로 됩니다. 모든 치유는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하였는지 하지 아니하였는지 딱 보자마자 딱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수품인 것입니다. 성령은 고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성령은 역경을 이길 힘을 줍니다. 성령은 죄된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해줍니다. 성령은 활력 넘치는 가정생활을 하게 해주십니다. 초대교회에 놀랍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환영하는 곳에, 사모하는 곳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땅끝까지 증인이 된, 전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면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고기가 안 잡히면 그날 짜증납니다. 고기가 많아지면 기분 좋고 고기가 작아지면 짜증나는, 요즘 그런 분들 많죠. 돈이 잘 벌리면 행복해집니다. 돈이 좀 안 벌리면 완전히 짜증이 났어요. 이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져버리고 배도 던져버리고 오로지 복음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전도에 대한 불이 붙지 아니하면 아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전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전도와 성령은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습니까?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 살리라고. 한 민족을 살리라고, 온 세계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까? 그 꿈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업을 통해, 이 가게를 통해, 이 회사를 통해 세계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계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기 바랍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있다 그러지 마시고 세계를 품어야 됩니다. 몇 개의 민족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요? 아이, 목사님, 좀 일찍 와서 그런 얘기 하시죠. 내 나이 지금 80이에요. 그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에 부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 나이는 100살인데요. 그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생산의 능력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우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죽는 날까지 재생산해야 합니다. 내가 한 사람 전도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인.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어느 교회에 집회를 했는데 한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에게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장로님 뭐지요? 수첩을 하나 다 보여주죠. 아주 그냥 낡고 낡은 수첩에 스프링으로 돼 있어요. 그 수첩에 딱 넘기시면서, 목사님, 이 수첩에 6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름도 적어드리겠습니다. 딱. 뭔데요? 매일 기도합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꼭 적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만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입이 움직이십니까?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세가 들면 들면 힘이 자꾸 입으로 간다 그래요. 그 힘을 남 비판한 데 쓰지 마시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중보기도에 그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은 강력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주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 복음은 암흑기를 맞이하여 16세기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기까지 잠잠하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강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1792년이 되었어야 침례교회 최초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탄생하고 1807년이 되었어야 장로교의 최초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배를 타고 중국을 가게 되고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 1813년에 아돈이란 저더슨이 미얀마로 간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선교대회는 100년 전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열렸어요. 정말 복음이 세계로 퍼진 것은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170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암흑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암흑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계속 암흑기가 되풀이 될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암흑기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 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이 중세를 지배할 때 성령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성령이 있는 우리에게는 세계를 향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그 달란트 비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 사람들이 한 달란트를 숨겨놓고 두 달란트를 네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열 달란트. 너희들도 가지고 있는 잠재력 많이 키워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을 위해 무엇을 남겼느냐는 것입니다. 너에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줬는데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을 위해 무엇을 남겼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남겼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부자가 되었다고요? 유명해졌다고요? 성공해졌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남겼느냐? 너에게 준 그 모든 달란트, 은사, 돈, 능력, 건강, 시간, 나를 위하여 무엇을 남겼느냐 물을 때,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남긴 것 하나도 없는데요. 이 약하고 무익한 종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남길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찰스 피니, 그 사람은 성령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데마다 죄를 버리고 그냥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찰스 피니가 길을 가다가 막 울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 선생님 왜 우십니까? 저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디엘 무디, 그는 성령을 사모하다가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무디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아, 혹시 당신 무디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는 매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 병 낫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존 낙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해져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 그가 자신의 생명을 던졌으라도 스코틀랜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불처럼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요한 웨슬레, 윅필드, 무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저는 처음 중국을 갈 때요, 1990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 배를 타고 인천에서 위해를 가서, 위에서 대련 가서, 대련에서 기차를 타고 할빈 가서, 할빈에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몇 킬로였느냐 하면, 지금은 제가 한 60킬로 정도 됩니다. 그때 제가 54킬로였어요. 그때는 노총각이었어요. 54킬로였는데 한 달 내내 돌아다녔더니 5킬로가 빠졌어요. 49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위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와, 49킬로가 되니까 정말 힘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중국은 저하고 맞지 않아요. 음식이 안 맞아요. 자꾸 설사하고, 이 중국은 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 뚱뚱한 친구 있잖아요. 걔를 보냈어요. 난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17년째 제가 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보려고. 인생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끝입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한번 악수해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잘 보입시다. 사도 요한은 이런 환상을 보지요. 밤모습에서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전 세계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수천 수만 조각으로 갈라져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의 초림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웃 중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많아요. 여러분 가까운 자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과거의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그들은 믿었어요. 마리아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라는 비참한 죽음의 그 충격,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의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떨 때 성령이 부어집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기에 있는 120명이 그 당시 팔레스틴 아니 전 세계를 뒤집어버렸습니다. 축구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죠. 전반전 마음대로 뛴 사람, 후반전 감독이 뛰라는 대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이 40 넘은 분들 계시죠? 제가 보니 다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40 넘은 분은 인생 후반전이에요. 후반전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감독이 원하는 대로 뛰시기 바랍니다. 감독이 원하는 대로 살기 바랍니다. 나이 40이면 다 경험해봤어요. 돈도 만져봤고 세상의 성공도 알아봤고 다 결혼도 하셨고 다 경험하셨어요. 더 이상 세상의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마음껏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33살 넘은 분 계세요? 다죠? 33살. 33살 이후의 인생은 보너스 인생이에요. 예수님같이 위대한 분도 33살밖에 살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계속 더 살아야 됩니까? 33살 이후는 보너스 인생이에요. 보너스 인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병들어도 감사하고 돈 없어도 감사하고 보너스 인생인데 돈 없으면 어때요? 보너스 인생. 그저 황송해서 기뻐 춤추며 복음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꼭 죽었다가 깨어나야 이제 복음 전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미 33살에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 산 사람들이에요. 윌리엄 캐리,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죠. 이런 말을 하였죠. 젊은이들이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말씀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 여러분, 이번 집회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기 바랍니다. 그냥 성령의 한 방울이 아니고 성령의 한 바가지가 아니고 성령의 강이. 강. 강은 한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한 민족을 살리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집트는 지난 3000년 동안 세계의 최대 강국이었어요. 이집트 전역이 건조기후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불모의 사막 땅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3000년 동안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될 수 있었죠? 비가 없는 나라, 물이 없는 나라는 지금도 다 가난의 허덕입니다. 이집트에는 비가 오지 않지만 6000km 넘게 흘러내려오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내려와 이집트 중부 카이로를 통과해서 지중해로 이어집니다. 이 강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키우고 유실수를 키우고 사막을 숲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먹고 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나는 인생이며 사막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강이 흐르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목이 마르십니까? 인생에 참 만족이 없습니까? 부부사이 갈증이 있습니까? 부자관계에 갈증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무의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진 부부관계에 샘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랜 병마에 시달린 사람이 건강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쁜 습관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한민족을 살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패배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패배와 실패로 살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죠. 같이 찬양하죠. 찬송할까요? 167장 빈들의 172장인가요? 빈들의 말은 불같이
빈들의 말은 불같이
목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원합니다. 성령을 갈급해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두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